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새로부터 시작된 국내 선교, 장흥, 목포, 그리고 통영 선교와 해외 선교, 대만, 일본, 미얀마, 캄보디아, 레바논, 쿠바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고 일정이었겠지만 여러분들의 수고로 정말로 복음이 그 땅까지 전파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또한 선교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수고도 있고 또한 많은 계획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교를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가끔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한 배우기도 합니다. 이 선교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1차 선교 또한 2차 선교,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짧게 보다 보면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지만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됐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요. 2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역과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헬라 지역 중심으로 전파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헬라 지역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지역 중심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3차 선교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을 전파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또한 따르는 무리도 많이 생겼지만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었던 사람들도 많이 생긴 걸 이제 군데군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중간중간마다 그의 동역자들은 그의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고집하며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야기했었던 대로 예상했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었던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바울을 좀 미워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 누명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그가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방 뜰이 아닌 안쪽 뜰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죄목을 그에게 씌우면서 누명이 씌워지게 됩니다. 이방인 드로비모가 성전 안뜰까지 그 바울과 함께 들어갔다라는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로나 라틴어로서 그 표지석에 이방인은 그 안쪽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버리고 이제 이방인을 그곳까지 데리고 갔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우면서 그를 어렵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 그 바울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있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유대인은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은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에 그 계속 들을 수 없어서 이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고자 영내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천부장은 놀랍니다. 어? 로마의 시민권자를 받은 자? 내가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 당신은 언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을 함부로 고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함부로 고문을 했다가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천부장은 놀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의 율법에 있어서 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식이 아니라 방법을, 전략을 바꿔서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짜게 됩니다. 그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요. 살해 음모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음모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드러나게 되냐면요. 사촌, 바울의 사촌의 도움과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음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가 도움과 도우심이라는 단락으로 나눠봤는데요. 이방인들의 도움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23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음모는 매우 긴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열성적인, 유대율법의 열성적인 그 40명은 죽기 살기로 이 바울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기서 당을 지어 맹세하다, 이때 사용한 이 당을 짓다라는 것은 이제 음모를 꾸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는데 어떻게 음모를 꾸미냐면요, 맹세하며 맹세하다라는 단어와 음모를 꾸미다를 합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맹세하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색채, 정치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겠노라. 누가? 40명의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의 음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은 약 40명 정도, 열성 군자들이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 40명으로만 그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공조를 합니다. 누구와 공조를 하냐면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 대제사장 그리고 그 장로들,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바울을 그 집으로 데려오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그 이동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공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음모가 자기네들에게 은밀하게 진행되었는데 누가 그걸 듣게 됐냐면요, 생질, 즉 바울의 누이의 아들, 즉 바울의 사촌이 그 음모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음모를 듣게 된 바울의 사촌은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너가 이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라 해서 이젠 그 사촌이, 바울의 사촌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장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그 후대 랍비 문서에 보게 되면 절대로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이러한 이런 음모와 공조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음모에 동참하게 되고 그 공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게 되면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지금 바울이 잡혀 있는 곳, 영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에는 천부장과 함께 그 바울이 잡혀 있는 거고 2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12절까지 그 이야기했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래서 40여 명이 어디서 숨어 있겠다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제가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그곳에 숨어 있는 거죠. 즉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1번에 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2번까지 데리고만 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에 숨어져 있어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모였었던 거예요. 이제 완벽한 음모인 거죠. 그 음모가 이제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영내로 이제 바울의 사촌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 영내를 그 바울이 사촌이 들어갈 수 있는데 40명 유대인들은 못 들어갔을까요? 이 그 영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 한국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면 구치소에 들어갈 때 사식도 넣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음식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인 사촌이었었던 그 조카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바울에게 알리게 된 거고요. 그것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된 것입니다. 사진은 다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조카가 듣게 되고 그 당시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영내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식구인 그 조카는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모가 조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어떻게 천부장이 반응을 하냐면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예, 천부장의 그 음모를 듣게 된 천부장은 그 음모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주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임무, 그러니까 그 로마의 속주 주둔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임무는 어떠한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질서를 이제 그 그러니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즉 피의자인 바울을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조카의 말을 듣고 그 천부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부 조직인 즉 상부 기관으로 회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다시 이 천부장도 은밀히 또한 긴밀히 이제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석방하게 되게 되면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불만을 자기에게 표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상부 기관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이송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총 470명이라는 군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은밀하게 또 안전하게 가이사라를 보내는 것이 천부장에 있어서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23절부터 30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도움과 도우심으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은 로마의 심의권자인 바울을 자기 관할에서 죽게 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하여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3시에 그러니까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시간이 나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보게 되면 밤 9시에 이제 그 가이사라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그 준비해서 총독에게 보내는데요. 그게 23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네, 바울 한 명을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되냐면요, 470명이 동원이 되는 거죠. 470명이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다니까 생각해보니까 국내 선교 한 팀 정도, 한 국내 선교 정도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매우 긴급하고 긴장감이 있는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혼자, 홀로 두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을 사용해서라도,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에는 제가 공권력, 그런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까지 천부장, 그 천부장은 이제 그 잘 이송하기 위해서 이제 그를 데리고 안디바드리로 이제 향하는 장면이 그 23절부터 이제 30절 이후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30절에 이제 그 군대와 함께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죠.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 그 천부장의 이름이 루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편지를 직접 봤다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편지의 형태로서 잘 각색하여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바울은 이 형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으로 잡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문제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각각해서 다시 한번 들어봐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게 잘 써서 서신과 함께 이렇게 가이사랴로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음모를 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보고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음모와 또한 계략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안디바드리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안디바드리는 아까 그 지도를 하나 더 준비해왔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470명과 함께 가고요. 안디바드리까지는 이제 그들이 못 쫓아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른 군대들은 가고 기병들과 그 다음날 함께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전체적인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닫아주시면 좋겠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땅끝의 시작이 가이사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젠 1차 선교여행을 지나 갈라디아를 지나 또한 헬라를 지나 또한 아시아를 지나 이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또한 그 선교적 제자로 살다 보면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러한 음모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일어나기도 하죠. 바울도 누구를 위해서만 달려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해서, 복음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닥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이러한 일도 많이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선교 팀장님과 선교 팀원들과의 부딪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한 연계교회와 팀장님과 또한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한 간사님과 팀장님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교 팀장이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선교 기간에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일상이라는 선교를 살아가고 있죠. 일상이라는 선교로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 교회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선교가 아니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적 전략이 예배당을 많이 짓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의 전략은 예배자를 잘 세우는 것이 목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국내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궁극적으로는 예배자를 잘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일상이라는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다 보면 음모와 계략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막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약속을 받은 거죠. 이 음모에 빠지기 전에 바울은 어떠한 약속을 받았냐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넌 죽지 않을 거야.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갈 거야 라는 약속을 받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상이라는 선교지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음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일상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선교적 제자로 부르시고